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서로에게 좀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보통 교회면 이제 성탄 뭐 이제 장식도 걸리고 뭐 이제 트리도 있고 해서 뭐 성탄절 같은 느낌이 많이 들 텐데, 뭐늘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어서 인사라도 해야 아 성탄 주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에 가장 기쁘고 평화로운 소식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진노의 자녀와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멸망의 끝자락을 달려가는 멸망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3주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를 살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높은지 천하 만국이 다 보일 만한 높은 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천하 만국과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만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네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 뭐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고 너무나 달콤해서 치명적일 만큼 굉장히 엄청난 유혹처럼 시험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근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 원래 내 건데. 원래 내거 가지고 너 나한테 이렇게 하면 이거 줄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엄청 대단하지만 결국 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거 갖고 예수님께 유혹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시험입니다.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하는 수많은 유혹, 시험,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이 하는 짓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거, 현실적인 거 가지고 엄청 대단하게, 때론 너무 보기 좋게, 때론 너무 두렵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게 예수님 거였듯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를 살게 하신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단이 천하만국을 유혹해도 결국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그럼 우리가 딱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시험의 요소들이 다 있지만 결국 이 시험에서의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유혹의 꺼리 자체가 이슈가 될 것도 아니고 유혹의 어떤 꺼리 자체가 큰 이야기의 이 메시지의 핵심도 아닙니다. 이 모든 시험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데 이 사단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미끼가 아무리 현란하고 요즘 뭐 낚시 굉장히 또 붐이잖아요. 낚시 그 미끼는 어떻게 해요? 정말 물고기가 아 진짜 내가 먹고 싶다. 진짜 내가 잡아먹을 만한 놈이다라고 할 만한 것을 미끼로 씁니다. 그건 너무나 이제 유혹거리가 될 만한 거죠. 하지만 낚시꾼에게는 미끼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끼는 단지 물고기를 잡기 위한 말 그대로 미끼입니다. 성전 뭐 돌이 떡덩이 되는 것,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서 천사가 뭐 바치는 것, 천하 만국을 갖는 것, 이것은 그냥 미끼일 뿐이죠.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인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 백성인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 미끼를 덥석 물어서 그냥 잡혀가는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점잖은 표현 같잖아요. 그냥 물러가라. 하지만 원어적인 느낌은 굉장히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느낌이에요. 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꺼지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사단아 너 꺼져. 꺼지라고 해요. 명령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사단 위에 있거든요. 사단은 예수님이 딱 말하면 사단은 그냥 깨갱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만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러가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다 무너졌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조로 모신 우리의 삶 안에는 예수님의 그 권위가 우리에게 부여받아져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단에게 뭐 할 수 있을까요? 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꺼지라고 하면 사단은 그냥 꺼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그냥 사단에게 너 꺼져 하면 그냥 꺼지는 게 그냥 사단일 뿐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 명령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 제발 좀 가주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좀 가주세요. 뭐 현란한 미끼를 갖고 흔들고 있으면 아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할 게 아니라 그냥 꺼지라고 하면 됩니다. 단호하게 날 뭘로 보고 지금 이따위 미끼로 나에게 지금 하고 있냐? 그냥 당장 꺼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가라. 온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사단이 하는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 시험 앞에 아주 그냥 당당하게 서서 말하는 거죠. 명령하는 겁니다. 그거 앞에 우리가 굴복할 것도 아니고 그거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 것도 아니고 그거 앞에 걱정하며 정정근근하며 근근하면서 막 헤매고 있는 삶이 아닌 당당하게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물러가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는 예수님이 세 번의 시험 앞에 동일하게 다 나타납니다. 사단이 유혹하면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고 이야기하시고 또 두 번째 시험을 하면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또 이야기하고 세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의 시험 앞에 세 번의 똑같은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의 수능을 본 지 다 너무 오래되셨죠? 수능 시험에 늘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아, 우리 나연자매님은 수능을 모르시겠구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치는 시험에 늘 나오는 게 있어요. 늘 나오는 거. 그 왜 나올까요? 중요하니까. 반복돼서 나오는 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되었을 때를 쓰시는 게 아니라 중요하니까 세 번 다 쓰고 계신 거죠.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분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기록된 말씀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얘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록하였으되를 써서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끝나서 가는 나라 아니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기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기준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모르면 못 살겠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으면 여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타국에서도 묵상 본문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 멀리 떨어진 러시아에서 묵상 본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분의 나라를 살고자 애쓰는 삶은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매소 그룹에서는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묵상을 잘하는가 그것은 둘째 문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막 내가 해야 되는 단순한 의무감이나 해야 되는 어떤 투두처럼 하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이 없이 그분의 나라를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안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얼마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 나라를 잘 살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현란한 미끼가 올 때 그분이 그것이 미끼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시험인지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단이 공격할 때 전쟁터에 나가는데 싸울 무기 없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뭐 덥석 물었다가 이제 잡혀가고 무기 없이 갔다가 이제 전쟁은 패하게 되고 분명히 그분의 나라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산다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제 막 낚시꾼에게 채가듯이 막 이제 막 가 있고 막 전쟁에서 패해서 막 패잔병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내 삶에는 의미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 없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 없이도 충분히 사단을 명령해서 끝낼 수 있는 그 일을 굳이 기록하였으되를 쓰시면서까지 얘기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린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 안에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무나 뭔가 해야 되는 단순한 일거리처럼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삶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경배를 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주셔서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이들과 진짜 이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진짜 민족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언약을 그들과 맺으시죠. 그게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민족과 이제 약속을 맺어요. 약속의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게. 너는 내 백성 해.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이 땅 안에서 빛나게 할 것인지를 봐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게 하자. 이제 이게 이 하나님의 플랜인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이제 풀어진 것들이 율법들인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어떠한 것도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입니다.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옵니까?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신의 여러 개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건 다 신이 아니에요. 신이 없어.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온전한 하나님 신이십니다. 그냥 경배의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섬겨야 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두거나 하나님처럼 경배하거나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게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아니면 엄청난 기적을 베풀 것 같은 놀라운 신비한 것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시간 동안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고 마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을 지켜줄 것과 같이 따라갔던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이 이제 실패하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여전히 다른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2세대들이 다시 이제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 안에 다시 그들에게 이 약속을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왜 우리가 나왔어야 됐는지, 왜 우리가 저기를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들의 백성과 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마치 부부처럼 나도 너만 사랑할게, 너도 나만 사랑해.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 그건 다른 데 눈 돌리고 이제 다른 게 더 좋아 보여서 이제 가면 어느 남편이, 어느 부인이 나 앞두고 다른 사람 더 좋다고 눈 돌리고 가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일을 행하죠.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정말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밑에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3절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만 사랑해?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뭐 니네 미간에도 붙이고 물손죄도 붙이고 자식들에게 안 지나서나 나갔다 들어오나 늘 이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끝까지 섬기게 하고 나서 이제 니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부자 될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어느 적들로부터 너희들이 침범당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짓지도 않은 놀라운 집에 살게 될 거야.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 보장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잊어서 이렇게 하신 분이 난데 나를 잃어버려서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지 말고 나만 경외하고 나만 섬기고 내 이름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다른 신들, 다른 백성의 신을 따르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그것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왕 되신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따라 섬기는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버리는 순간 망하게 되는 거죠. 천하 만국을 얻은 거예요. 한마디로 따지면 그분의 나라 안에 있으면. 왜냐하면 그분이 풍성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뭐 그지처럼 살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집에 살게 될 거고 막 전쟁을 하고 싸워도 아무리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뭐만 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경배하면. 그런데 사단이 말을 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거 줄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어떨까요? 뭐 한 100억? 한 100억. 한 100억을 준다고 쳐봅시다. 100억. 얼마 안 됩니까? 한 1조 정도? 1조 정도. 누리고 살다고 했을 때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1조 정도 줄게. 아니 대한민국, 아니 미국 정도 줄게 한다고 하면 이건 너무 크니까 오히려 감이 안 와요. 오히려 지금 내 삶에서 정말 필요하고 있었으면 하는 것들 그것을 충분히 누리게 해줄게 나에게 절하면 우린 단지 뭐 했을 뿐이에요? 미끼를 물었을 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현혹됨죠. 현혹돼서 미끼를 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게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버리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멈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줄게. 그 거짓말에 속아 그 미혹을 물어서 미끼를 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느껴지죠. 그게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버리겠어? 그게 뭐라고 하나님을 버리겠어? 하지만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닌 것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래요. 넘어갔다 칩시다. 천하 만국을 얻었어요. 그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뭐 그냥 사도 사도 뭐 그냥 끝도 없어. 요즘 유튜브 제가 우연찮게 데프콘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우리 데프콘 씨가 이게 덕후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막 많이 사요, 막. 그런 거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못 사는, 먹방도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자기가 못 사고, 못 먹고, 못 입는 거를 그걸 통해서 이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다 사요. 다 먹어요. 다 가요. 그 힘으로, 그 권력으로, 그 돈으로 떵떵거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해요. 어떨까요? 그 끝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쯤 살아보고 싶지 않, 괜찮지 않을까? 제 아내와 얼마 며칠 전에 마약왕이라고 한 영화를 봤어요. 마약왕. 약간 그거 누구죠? 최민식 나왔던 그 영화 뭐죠? 범죄, 응? 아니, 그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이제 그 막 했던 영화,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70년대, 80년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마약으로 이제 온 세상을 풍미했던 마약왕. 막 그냥 그 거시기 뭐죠? 그 창고에 지하실에 그냥 거의 뭐 한국은행 수준으로 현금이 그냥 엄청난 돈을 가지고 매수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근데 그 끝은 우리가 다 보지 않아도 예상하죠. 가정 다 깨지고 자기 삶 다 망가지고. 끝납니다. 늘 사단이 하는 짓이 딱 그거죠. 굉장히 달콤하게 좋게 그래서 누리게 하죠. 하지만 그 끝은 결국 망하는 게 결론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것을 누리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현란한 미끼로 그것을 유혹하면서 그것을 갖는 것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왜 넘어가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을 살고 싶은 거예요. 더 누리고 싶고 더 잘 먹고 싶고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에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욕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계속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켠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품을 사주진 않잖아.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차를 사주진 않잖아.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자식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을 마음껏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꿀리지 않을 만큼 해주지 않잖아. 근데 내가 딱 이렇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대.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저울질하기 시작하고 저걸 물을까 말까 물을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단이 얘기해요.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다 해줄게. 절 한 번만 해. 다 해줄게. 근데 한 번 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신으로 두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주 외에 경배와 섬김의 대상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그분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분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버림으로 얻는 모든 것은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얻게 되는 모든 선택들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해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얻은 천하만국, 하나님을 버림으로 얻어진 영광,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지만 부러워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얻은 영광 옆에서 기웃거리면서 야 참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이켜서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분의 나라를 들어갈 티켓을 주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분의 나라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기쁜 소식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떡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분 앞에 증명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서 열방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성탄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분의 나라를 사는 것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삶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이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분의 나라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